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 시간에는 A부터 Z까지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Electoral College, 선거인단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네, 미국에서 대부분 선거는 직접 선거지만 대통령 선거만은 예외인데요. 유권자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선거인단이 뽑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선거인 270명 이상을 확보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네, 가끔 일반 투표에서 승리하고도 선거인 수에서 패해서 대통령 자리에 오르지 못하는 경우도 나온다고 했죠.
네, 그래서 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선거 때마다 나오는데요. 하지만 그러려면 미국 헌법을 수정해야 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은 F로 시작하는 용어 알아볼 차례죠.
네. 미국이 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국이 이런 제도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F is for federalism.
네. Federalism, 연방제, 연방주의란 뜻이죠.
맞습니다. 미국의 정식 명칭은 아시다시피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합중국이죠.
네.
미국은 여러 주가 모여서 하나의 유니온, 연방을 이룬 국가입니다. 지난주에 선거인단 제도를 얘기하면서 여러 단점이 있지만 미국 같은 연방제 국가에는 적합한 제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미국은 왜 이런 연방제를 채택하게 됐는지 또 연방제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합중국 국민들은 보다 완전한 연방을 건설하고 정의를 확립하며 국내의 안녕을 확보하고 공동의 방위를 구축하고 보편적인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보장하기 위해 본 미 합중국 헌법을 제정하는 바이다.
네. 미국 헌법 서문의 내용인데요. 1787년에 미국 헌법을 만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보다 완전한 연방을 건설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연방은 어떤 제도인지 벤더빌트 대학교 법과대학 로버트 마이코스 교수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In simple terms, it describes a
연방제는 간단히 말하면 두 개 이상의 독립된 정부가 같은 영토에 대해서 권한을 갖는 제도를 말합니다.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요. 저는 남부 테네시주에 살고 있는데 저는 테네시 주법과 연방법 모두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는 연방이 아닌 단일 국가입니다. 한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런데요. 하지만 연방 국가는 단지 미국만은 아닙니다. 브라질과 캐나다, 러시아 등도 연방 국가인데요. 하지만 중앙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권한 배분이나 관계 구조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국방이나 외교 등은 중앙정부, 그러니까 연방정부가 담당하고요. 치안 유지와 같은 내정은 주정부가 담당하는 식으로 권한이 배분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런 연방제를 채택하게 됐을까요? 컬럼비아 대학교 정치학과 앤드루 네이슨 교수입니다.
여러 주가 이미 식민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방제를 택했죠. 13개 주, 그러니까 미합중국 독립 당시에 13개 영국 식민지가 모여서 연방 국가를 형성하기로 합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정부가 세워져 있었고 그 권력 구조에 맞춰서 연방정부를 세워야 된 겁니다. 그동안 미국 중앙정부, 그러니까 연방정부의 권한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만 미국의 각 주정부는 여전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권한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18세기 당시에는 13개 식민주의 권한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그런 각주의 권한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주와 주 사이의 교역이나 갈등을 해결하고 외교나 국방 같은 문제를 담당할 중앙정부가 필요했기 때문에 연방제를 택한 겁니다. 처음에 이 연방은 느슨한 형태였지만 시간이 가면서 중앙정부, 연방정부의 권한이 더 커졌는데요. 다시 로버트 마이콜스 벤더벨트 대학교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In the early days
미국 건국 초기에는 지금과는 다른 헌법이 있었죠. 연합규약이라고 했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느슨한 형태의 연합이었고요. 중앙정부 권한이 매우 약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당시 중앙정부 기능에 실망해서 지금 같은 헌법을 새로 만들고 연방제 국가로 바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방정부 권한이 강해졌고요. 한때 주정부가 담당하던 일들도 일부 연방정부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경제가 지역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면서 연방정부가 교역과 경제, 상업 거래를 규제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졌고요. 그러면서 중앙정부 권한이 확대된 거죠.
미합중국을 이루는 50개 주는 각각 별개의 사법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어느 주에서는 불법인 일이 다른 주에서는 합법이기도 한데요.
A historic moment for supporters of marijuana legalization in the U.S. America.
Washington City Council approved a law legalizing same-sex. 동성 결혼과 대마초 흡연 등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마초의 경우 연방법과 어긋나는 문제가 있기도 한데요. 캘리포니아와 뉴욕주 등 23개 주에서 의료용 대마초 사용이 합법이고요. 워싱턴과 콜로라도 등 4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나이와 장소 등 여러 제한이 있긴 하지만 오락용 대마초 역시 합법입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법은 여전히 대마초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버지니아 주민이 인근 워싱턴 DC의 친구 집에 가서 대마초를 피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DC 법으로는 합법이지만 연방법 아래서는 불법 행위인데요. 미국에서 연방법이 주법보다 우위에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를 단속하기는 어렵다고 마이코스 교수는 말했습니다.
The federal government can't order the state.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어떤 법을 통과시키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독립성과 자치를 보장해야 하는 거죠. 물론 연방정부가 나서서 연방마약법을 시행할 수도 있겠죠. 연방요원들을 동원해서 대마초 피우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인력이나 예산이 없습니다. 언제나 주제도에 의존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대마초가 합법인 주에 가서 연방정부가 연방마약법을 시행할 테니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정부가 이제 대마초를 불법으로 처벌하고 싶지 않다. 연방정부를 도와주고 싶지 않다. 이러면 연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연방요원을 더 많이 고용해서 단속하는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그러기 힘듭니다.
이런 연방과 주 사이의 갈등이 최고점에 달했던 예가 19세기 중반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남북전쟁인데요. 노예제도 문제로 남부주들이 반기를 들고 미 연방에서 이탈한 겁니다. 결국 4년 넘게 걸린 전쟁 끝에 북부 연방군이 승리하면서 미합중국이 영구히 분리되는 사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마다 법이 다르니 혼란도 많습니다.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다가 메릴랜드주로 이사를 간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새로 받아야 하고요. 의사나 변호사, 부동산 중개사 등도 그 주에서 활동하려면 새로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면이 있지만 장점도 많다고 마이코스 교수는 말했는데요. 각자 그 주의 상황에 맞춰서 정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지역 사람들과 다른 지역 사람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연방 차원에서 규제한다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의 정책을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 차원이나 다른 지방정부 차원에서 접근하면 각자 자기들 신념에 맞는 정책을 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정하면 그 지역 주민에게 더 적합한 정책을 세울 수 있고요. 사람들도 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또 주들이 연방정부에 대해서 견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연방정부가 폭군처럼 압제 정치를 하고 개인 권리를 탄압한다면 주가 여기에 저항할 수 있죠. 연방정부 행동에 항의하고요. 연방 차원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인재를 키워서 연방 정책을 바꾸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연방 정부 역시 주정부가 주민을 탄압한다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겁니다.
페더럴리즘, 연방제 알아봤습니다. 이 장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효율성하고는 좀 거리가 먼 제도가 아닌가 싶나요?
네, 맞습니다. 뭐 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정부는 독재 정부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연방제가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정부가 반드시 효율적인 정부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네.
오히려 그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장치를 고안했습니다. 연방의회가 그 상하 양원제로 돼 있는 점이라든가 대통령 거부권이라든가 이렇게 입법 과정을 지연시키는 장치들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이 이런 복잡한 연방제 국가로 탄생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사람이라면 누가 있을까요?
네. 로버트 마이쿠스 벤더빌트 대학교 교수는 제임스 매디슨을 꼽았는데요. 제임스 매디슨, 미국 헌법의 아버지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죠.
네.
또 미국의 4대 대통령을 지내기도 했는데요. 마이쿠스 교수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He is widely credited with coming up with this idea.
연방제란 개념을 제임스 매디슨이 제안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의 가장 숭고한 특성이 바로 연방제인데요. 대부분 제임스 매디슨이 설계했다고 생각합니다. 제임스 매디슨은 연방주의자 논고란 일련의 글에서 연방제의 장단점을 설명했는데요. 연방주의자 논고는 미국인들에게 헌법 초안 내용을 알리고요. 이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서 제임스 매디슨과 몇몇 사람이 쓴 글입니다. 제임스 매디슨은 미국 역사에서도 중요한 인물이지만 연방제와 관련해서 가장 기억할 만한 인물입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 부지영 기자와 함께 페더럴리즘, 연방제 알아봤습니다.